8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번 주제는 이 비상하여 먹구름을 넘어 파란 하늘까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더위로 고생들이 많습니다. 참 많이 덥고요. 그 더위 때문에 고생들을 하지만 그래도 하늘을 보면 파란 하늘이 참으로 아름답고 선명하게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눈이 부실 정도로 파란 하늘이 우리로 하여금 아주 상쾌하게 하고 또 신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뭉게 피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 마냥 참 신이 나기도 하고 뭔가 모르지만 기대를 갖게 하고 뭔가 모르지만 힘을 얻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파란 하늘과 흰 구름만 하늘에 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느 날은 비를 가득 담은 회색빛 먹구름이 잔뜩 낄 때가 있지요. 깜깜해지고 무서워지고 그렇지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아름답고 조화롭게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서 즐겁고 상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지 모르지만 먹구름이 잔뜩 끼어서 답답하고 무섭고 두렵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얼마나 큰 비가 내려질지 두렵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맑고 청명한 파란 하늘이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아주 깜깜한 먹구름이 몰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 때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아무리 먹구름이 가득히 끼어 있어도 비상하여서 그 먹구름 너머에 가게 되면 더 파란 하늘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아주 빛이 투명하고 선명하게 여기에는 뭐 미세먼지도 있고요. 뭐 먹구름 때문에 날씨가 흐리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 먹구름 넘어서에 올라가다 보면 아주 선명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그 파란 하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됐지요. 그러니까 먹구름을 넘어 파란 하늘까지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비상하는 거죠. 비상하는 것. 먹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주저앉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엔 언제든 먹구름을 낄 수도 있고요. 그 먹구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저앉거나 또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앞에 당면한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먹구름과 같이 깍 막힌 답답한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금방 무지막지하게 비가 쏟아질 것만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그래서 비상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먹구름은 얼마든지 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먹구름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지혜 주시는 하나님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비상하고 또 비상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저앉지 말아야 해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비상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먹구름 뒤에 있는 푸른 하늘을 파란 하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저앉아 보세요. 먹구름이 끼었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보세요. 그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먹구름은 끼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 더 파란 하늘이 준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그러나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또다시 도전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파란 하늘을 준비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검은 먹구름 파란 하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원도 하천군 유천초등학교 4학년 1반 이보라 학생의 시가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잠시 읽었습니다. 오늘은 먹구름이 꼈네. 번개치고 비도 오고 캄캄하네. 먹구름 낀 날엔 내 기분이 안 좋네. 검은 먹구름 같네. 그렇지만 검은 먹구름 위에는 착한 파란 하늘이 있네. 초등학생 한 아이가 이 먹구름 뒤에 숨겨져 있는 파란 하늘을 보듯이,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 먹구름 뒤에 있는 파란 하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먹구름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또 두려워 떨게 되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한 초등학교 한 학생은 이 먹구름 뒤에 끼어 있는 착한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자신의 그 기분을 전환시키는 모습들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는 먹구름 앞에서 미리 겁을 내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무더위로 우리가 고생할 때 되면 때로는 먹구름이 기다려지지는 않습니까? 저는 먹구름이 지금 기다려지던데요. 좀 먹구름이 잔뜩 좀 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비를 왕창 좀 한번 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더위를 확 식혔으면 좋겠다. 이 막 지글지글 막 타오르는 이 모든 지열들을 이 비로 인해서 다 한번 촥 한번 내려서 한번 씻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먹구름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그렇거든요. 이 뜨거운 태양볕에 아 덥고요. 또 밤에 잠자기 어렵잖아요. 열대야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에어컨을 밤새도록 돌릴 수도 없고요. 예?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먹구름이 때로는 기다려지기도 하더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먹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지요. 또 먹구름 때문에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던 파란 하늘을 언젠가는 나타날 날을 기대할 수 있는 그 기대의 마음, 소망의 마음, 희망의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먹구름이 머금고 있는 이 비는요, 쏟아내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파란 하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먹구름이 머금고 있는 이 비는요, 쏟아낼 때 반드시 날씨가 다시 화창해집니다. 화창해져요. 그러니까 그 먹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파란 하늘을 원하지 않고 거무튀튀한 하늘에 만족했다면 먹구름 너머 파란 하늘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못할 거예요. 어릴 적 생각해 보면요, 학교 등교할 때는 비가 안 왔는데 하교할 때쯤 되면 꼭 비가 올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산을 준비해 가지 못해서 하교할 때쯤 되면 참 걱정이 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 학교의 앞에까지 우산을 챙겨 들고 온 엄마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큰 소리로 자기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의 눈을 마주치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꼭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에게 비 한 방울 덜 맞히고 싶은 마음으로 우산을 쳐 받쳐주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적 그런 경험이 없어요.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그렇게 우산을 챙겨들고 학교 앞에까지 와서 기다렸다가 제게 우산을 받쳐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뭐 껴안아주고 그런 경험이 없어요. 너무 바빴어요. 뭐 그냥 당연스레 비 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비를 맞고 가든지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든지였어요. 뭐 둘 중에 하나예요. 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비를 맞고. 대개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비를 맞고 가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쫄딱 비를 맞고 가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냥 기다리는 게 싫어서. 그래서 아끼는 신발을 벗어서 그래서 가방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가방을 비닐봉다리 같은 걸 이렇게 덮고 그리고 이렇게 옆에 끼고 그냥 걸어 다녔던 그리고 걸어서 집에 가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추억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아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비를 맞고 맨발로 터벅터벅 하면서 비를 다 물을 쳐가면서 이렇게도 치고 저렇게도 쳐가면서 그렇게 걷던 기억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뭐 절망적이거나 아, 나만 홀로 비 맞고 다니고 나는 어머니가 뭐 이렇게 우산을 준비해 놨다가 나를 이렇게 쓰여주고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인생이고 뭐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늘 신났어요. 늘 신났어요. 뭐 우산 없이 괜찮아요. 비 홀딱 맞아도 괜찮아요. 집에 가서 옷 갈아입으면 되니까요. 오히려 더 신이 났어요. 맨발로 탁 물을 탁탁탁 쳐가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더 신이 났어요. 또 그렇게 걷다 보면 저만 그렇게 걷는 게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도 다 그렇게 걸어가요. 그 모습이 또 신기하고 또 재미나서 또 함께 또 즐겁게 또 같이 신이 나게 뛰어다니면서 같이 그렇게 걸어가던 기억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는 항상 하셨던 것이 있어요. 평소에는 해주지 않았는데 그런 날이면 꼭 따끈한 맛있는 호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또는 부침개를 부쳐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날도 괜찮아요. 비 맞고 들어가면 따스하게 맞이해주면서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호떡을 준비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부침개를 부쳐서 이렇게 주실 때 그 맛은 정말 대단해요. 비를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거 막 뜨거울 때 먹으라고 입에 탁 넣어줄 때 그것을 탁 먹을 때 그 맛은 대단하죠. 재미나죠. 그때마다 저는 꼭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였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뭐냐면 그렇게 비를 막을 작정으로 이렇게 딱 가는데요. 딱 들어가면 그러면 곧 머지않아서 금방 비가 멈추지더라고요. 비를 맞을 작정으로 아예 그냥 딱 비를 맞고 가는데 뭐 금방 이 햇살이 촥 비치면서 먹구름이 촥 물러가면서 그러면서 아주 자신의 존재감을 아주 흠뻑 뽐을 내지요. 그러면서 빛이 촥 비치면서 파란 하늘이 아주 등장을 해요. 그때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 먹구름을 가려 못 보지만 먹구름 뒤에는 반드시 파란 하늘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비를 만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우산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미리 우산을 챙겨온 어머니들이 우산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여러분들을 우산을 비를 맞지 않도록 막아주는 이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그저 비가 쏟아지면 비를 맞아야 하는 우산이 준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를 데리러 올 누군가가 없을 때 그 먹구름으로 가득한 마음들은 비에 흠뻑 젖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산이 없는 아이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면서 내내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엄마는 분명 그 아이를 생각하면 못내 미안한 마음으로 사무쳐 있듯이 우리네 인생은 먹구름 속에서도 나름대로 그 안에서 살아갈 희망을 보게 되고 뜻하지 않은 희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비 오는 날 우산 없는 아이들이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삶의 소중한 경험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 또 함께 고생하고 있는 함께 비를 맞고 있는 동료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따스하게 맞이해 주는 어머니의 품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네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얘기했듯이 어쩌면 먹구름 속에 끼어있는 이 비를 만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고 낙심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소중한 인생의 경험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내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영적인 경험의 때가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고생하고 수고하는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누가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알아주는가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경험의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어려움들 속에서 그 먹구름들 속에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따사로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그때 이 먹구름 사이 속에서 두려워 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했을 때 비상하고자 노력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품에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지켜주시며 공급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먹구름이 두려워서 그 먹구름의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아 포기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소중한 경험들을 다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 비록 8월을 시작하면서 그리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 기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에도 내내 힘들었는데 8월 한 달 동안에도 내내 먹구름이 가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다시 더 큰 먹구름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입니다. 비상하고 비상하십시오. 비상하면 반드시 그 먹구름 넘어 파란 하늘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먹구름이 늘 이렇게 비관적이거나 또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먹구름이 비가 되어 내리게 되면 반드시 세상은 맑아지기 마련입니다. 먹구름 때문에 피하지 말고 먹구름이 비가 되어 내릴 때에 우산을 준비할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먹구름 뒤에는 언제나 파란 하늘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영적인 경험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먹구름이 가득한 인생 속에서 비상하여 파란 하늘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세 가지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 비상하여 정말 먹구름을 넘어 파란 하늘까지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한 거죠.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목표와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대개 먹구름이 끼고 두려움에 여러분들 엄습해 올 때 우리는 목표를 상실하게 되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되지요. 배가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목표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점이 흔들려서는 배가 제대로 항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비상하기 위해서는 도착지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도착지가 정해져 있어야 목표로 삼고 올라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고 있을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무려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또 폭풍과 연일 계속 싸워야 되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럴 때에 사공들이 자정쯤 되었을 때에 그들이 육지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28절에 말씀해 보면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무슨 얘기죠? 점점 더 육지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는 살았다라는 안도의 숨을 쉬었겠지요. 지금 그들의 삶 가운데는 정말 꽉 막힌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14일 동안 먹지도 입지도 못하는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엄청난 폭풍과 싸워야만 되는 정말 힘겨운 인생, 이제 나 죽었다 할 만큼 그의 인생의 희망을 볼 수 없었던 상황들이 계속되었는데 이제 직감하게 된 거지요. 육지에 좀 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직감하게 되면서 이제는 살았다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때 무엇을 합니까? 30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건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공들의 사명이 뭡니까? 배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배를 안전하게 선착시켜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역할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자기의 임무와 사명을 다 놓쳐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도망하고자 한다는 거죠. 구명정을 몰래 내놓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모두가 다 결국은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나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이런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이런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 살겠다고 구명정을 내리고 몰래 해서 도망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수로 끌려가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얘기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까?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했냐면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주신 사명, 자신에게 주신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상황 가운데도 한순간도 자신에게 주신 사명, 자신에게 주신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분명히 설 것이다.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이죠. 사명. 내게 맡겨주셨다. 사명. 목표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요, 일이 잘 되어도 일이 잘 안 되어도 그 목표, 방향, 사명을 쉽게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인생 가운데 먹구름이 끼어 있을 때에도 끝까지 사명, 목표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목표와 사명이 분명하면 할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비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관역은 맞출 수는 없지만 아무리 오르지 못할 나무도 계속 쳐다보면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집니다. 보이지 않은 관역은 맞출 수가 없어요. 명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오르지 못할 나무라도 계속 쳐다보고 또 쳐다보다 보면 방법이 찾아져요. 오를 수 있게 돼요. 언젠가는 오를 수 있게 돼요. 뭐 사다리를 이용하든지 뭐 다른 도구를 이용하든지 뭐 어떤 걸 줄을 이용하든지 해서 오를 수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먹구름이 끼어서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표와 사명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비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혹 인생의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날지라도 이때에 더욱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목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만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먹구름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비상하여 먹구름을 넘어 파란 하늘까지 가려면 주변인이 아니라 주도적 인물이 되라는 거죠. 주도적 인물이 되라. 주변인이 아니라 주도적 인물이 되라. 비행기는 도착지가 정해지면 그 도착지까지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날아가죠. 그렇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가잖아요. 이처럼 도착지, 즉 목표나 사명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르기 위한, 이르기 위한 그 최적의 방법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누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까 하는 거죠. 자, 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누가 이 일에 주도적으로 문제를 개입해서 풀어가야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선장과 선원들입니다. 누구도 아니라 선장과 선원들입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아니라 지금 선장과 선원들이 이 모든 문제 앞에서 풀어가려고 직접 개입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저 구경꾼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서 방법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일들을 이끌어가고 있죠. 그때 제시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33절에 보면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즉 체력을 보강하라는 거죠. 체력을 보강하라. 왜요? 육지에 오를 것을 대비하라는 거죠. 혹 육지에 오르기 위해서 수영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힘이 없으면 지금 14일째 먹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했으니까 얼마나 기력이 쇠했습니까? 폭풍과 싸워왔으니까 얼마나 힘도 다 이제 소진될 만큼 소진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음식을 배불리 먹이라는 거죠. 배불리 먹어라. 체력을 보강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음식을 다 차려놓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지난 14일 동안은 왜 먹지 못했을까? 왜 먹지 못했을까?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못 먹은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로 보면 분명히 음식이 있었습니다. 또 밀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먹을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 14일 동안 왜 먹지 못했습니까? 두려워서요. 두려워서. 두려움이 그들을 공격해 오기 때문에 음식도 먹지 못한 채 14일이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음식을 먹으라 하면서 그 음식을 차려놓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6절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얘기해요. 그들도 안심하고 다 받아 먹으니 그때 함께 했던 수가 276명이었다는 거죠. 보세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276명. 그 배의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죠. 276명이 그 배에 타고 있다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사이즈도 컸다는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도 있었죠. 어떻게 해요? 바울이 주도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백성들이 두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줘요. 두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드디어 음식을 먹게 하고 체력을 보강하게 하고 있어요. 보강하게 하고 있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비판자, 구경꾼, 도망자, 방관자가 아닙니다. 주도적으로 그 문제 속에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기회로 만들고 어려움을 가능성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기회로 만드십시오. 어려움을 가능성으로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14일 동안 먹을 것이 있었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서 드디어 먹고 체력이 보강되면서 그들 눈이 떠진 거지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주도적으로 대안을 만들고 주도적으로 문제 속에 개입해서 풀어가는 사람이요. 책임을 전가하고 그건 내 책임 아니라고 네 책임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완전히 방관자로서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들어가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문제 속에 개입해서 풀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모두의 마음속에 안심을 주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양정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비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사람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비상하여 목구름을 넘어 파란 하늘까지 가려고 한다면 추락하게 하는 것들을 버리고 비상하게 하는 것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추락하게 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하게 하는 것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구름 위로 딱 비상하면서 반드시 감추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감추는 게 뭐예요? 바퀴예요. 바퀴. 바퀴를 넣어버립니다. 존재 자체도 완전히 보이지 않게 확 넣어버리죠. 왜요? 불필요한 거예요. 하늘을 날랐을 때는, 하늘을 나르기 전에는 바퀴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바퀴는 필요해요. 나르기 위해서는 이 바퀴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날랐을 때는, 구름 위로 쫙 올라갈 때는 이 바퀴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죠. 감추는 것이죠. 어떤 일을 수행할 때 그에 맞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필요했더라도 위기의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밀을 버리게 하죠. 밀. 밀을 버리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음식을 충분히 먹인 뒤에 체력을 보강하게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죠.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런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확실히 먹어야 된다는 거죠. 먹지 않으면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져요. 불안해지고 막 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렇죠. 먹이면 여유가 있어지죠. 먹이면. 예. 38절에 보면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더니 얘기합니다. 밀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밀은 분명히 필요한 거지만 낮은 바다에서 배를 선착시키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버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필요한지요. 평소에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일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닻도 끊어버리죠. 40절 전마절에 보면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이렇게 얘기하죠. 닻을 거두어 올릴 틈도 없었던 거죠. 신속하게 앞으로 전진해야 했거든요. 우리가 비상하여 목걸음을 넘어 파란 하늘까지 가려면 버려야 할 것, 끊어야 할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끊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내내 가지고 있고 내내 줄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탐욕, 교만, 자존심, 이기심, 자기중심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죠. 또 끊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쁜 습관, 세상의 줄, 늘 세상의 줄을 묶고 있는 거죠. 세상과 또 나와 묶고 있는 거죠. 또 모자라서 그것도 모자 교회와 또 신앙과 묶고 있죠. 그러니까 늘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왔다, 여기로 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과 끊어야 될 것들을 과감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끊어야 될 것을 끊으면 결국은 그 먹구름이 나를 세우는 일이 돼요. 결국은 그 먹구름이 나를 피상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먹구름 뒤에 파란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기억하면서 목표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변인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문제를 개입하고 풀어가는 사람이 되고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버려야 될 것, 끊어야 될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끊고 그래서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비상함으로 인해서 파란 하늘까지 창공을 날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